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화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은 30일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북한 대북 제재안을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면서 북한이 지난 25일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한 수위로 규탄한다며 이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모든 사거리에 걸친 다목적용 체계를 점점 늘리면서 전례가 없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들은 북한이 핵 역량을 진전시키고 다양화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평양 섬나라들과 다자 안보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던 중국의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30일 피지에서 열린 제2차 중국 남태평양 섬나라 10개국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안보 무역 합의를 시도했으나 일부 국가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몇 개 나라가 이견을 보였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AP는 미크로네시아 측이 이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다른 태평양 섬나라 정상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이 같은 합의가 냉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지도 중국과의 협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피지는 26일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돈바스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군을 몰아내는 것이 러시아의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29일 프랑스 매체 TFI와의 회견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러시아가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도네츠크와 루한시크의 해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돈바스 내 영토를 러시아가 합병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합병에 관한 것이 아닌 주권국가인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인민공화국의 요청에 따른 군사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요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율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 유엔 헌장 제51조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9일 러시아의 침공일에 처음으로 수도 크이우 밖 현장 답사차 하르키우시를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는 점령군에 의해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면서 검게 그을리고 반파된 아파트 건물들이 러시아가 대포를 발사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착륙한 동쪽과 북쪽을 향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미 하르키우 전투와 크이우 전투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에서 패배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미래와 자유세계와 가졌던 모든 종류의 문화적 연대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 당국의 노고를 취하하면서도 지역 안보당국 지도부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영내 안보당국 책임자를 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유럽 국가인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지 대통령은 러시아와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29일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뒤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극도로 유리한 천연가스 거래 합의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세르비아의 매우 유리한 주요 내용의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세르비아의 이익에 잘 부합하는 3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관련해 알렉산드르 블린 세르비아 내무장관은 부친 대통령과 티틴 대통령의 합의는 세르비아가 반러시아 히스테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 끼고 나토 가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8일 아제르바이잔 방문 뒤 귀국길에서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불행히도 우리가 핀란드와 스웨덴 대표단과 가진 회담은 기대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 공화국이 수장으로 있는 한 우리를 테러를 제지하는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는 데 대해 예스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신구 회원국이 되려면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세계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재무부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의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함경 북부 오전부터 밤사이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7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자 1명과 북한과 러시아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는 등 올 들어 지금까지 6발의 ICBM을 포함해 모두 2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는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는 북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소속 정용남으로 2019년부터 동유럽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 거주하면서 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에 관여해왔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고려항공 계열사인 고려항공 무역회사는 지난 4월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로켓공업부에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과 물품, 용역을 제공한 혐의로 이번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로켓공업부는 고려항공 무역회사를 통해 트랜지스터와 유압 시스템 구성 요소 등 다양한 전기 구성 요소를 비롯해 이중용도 제품을 확보하려 했으며 중국 단둥에 기반을 둔 고려항공 무역회사 직원이 북한 로켓공업부를 대신해 선적을 조종하는 등 대량 살상 무기 또는 그 운반 수단의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금융기관인 극동은행은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과 함께 물품, 용역 지원을 제공하고 고려항공과 기타 북한 정부 기관을 대신해 은행 업무를 제공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또한 러시아 스푸트니크 은행도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금융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했으며 러시아 위성서비스 사용에 대한 지불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지원하는 등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제재 조치가 지난 2019년 제정된 오토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의 정신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재무부가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기존 제재법에 담긴 조치에서 더 나아가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차명 계좌, 혹은 대리지불 계좌 유지 개설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강력한 금융 제재 조치가 특징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제재 조치의 결과로 미국에 있거나 미국인 소유 또는 미국인이 통제하는 개인과 법인의 모든 재산과 이권은 차단되고 해외자산통제실에 보고돼야 하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의 재산과 이익과 관련된 미국인과 미국 내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재무부의 제재는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과 기관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길로 돌아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미국 정부가 발표한 다섯 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한 곳을 재무부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 3월 11일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같은 달 24일에는 국무부가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1일에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기관 5곳을 제재한다고 밝히고 북한 로켓 공업부와 합장강 무역회사, 조선 노은산 무역회사, 조선 승리산 무역회사, 운천 무역회사 등 자회사 4곳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재무부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회원국 모두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7일 성명을 내고 재무부가 발표한 추가 대북 제재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올해 6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에 나섰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자 영내 안정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27일 고려항공 무역회사와 북한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소속 정용남, 러시아 스푸트니크 은행, 러시아 극동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데 대응해 이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제재에 따라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 이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동시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들을 완전히 이행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 능력을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한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결의안 채택에 실패한 데 유감을 표하면서 3국 협력은 물론 국제사회와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동맹 강화 등 3국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27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삼각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며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만남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은 5월 2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의 속도와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면서 모든 나라들의 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해 3국은 미한, 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이는 영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통되고 분명한 약속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미한 그리고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우리나라들은 삼각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일 3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에 대응한 새 결의안 채택에 실패한 사실에도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13개 안보리 이사국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응해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신 대화에 관여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조율을 더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국제적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납치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맞선 미한일 삼각 공조가 한층 가시화하는 양상입니다. 다음 달 세 나라 외교안보 라인들의 회동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세 나라 외교장관들은 지난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특히 세 나라 장관 간 회담 없이 곧바로 발표한 이례적인 사례로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상황에서 미한일 삼각공조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번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약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한 그리고 미일 동맹은 물론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진전시킬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7차 핵실험 임박 징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갈수록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협력이 무력화될수록 미한일 공조가 강화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회담을 해서 조율해야 성명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없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북핵 문제는 북미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전술핵 개발 본격화를 선언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면서 한국은 이미 북한 전술핵 범위에 들어갔고요. 일본도 역시 영향이 있거든요. 북핵 문제의 중심이 미국에서 한일로, 한미일로 지금 옮겨온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맞선 미한일 고위 당국자들 간 회동이 다음 달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다음 달 3일 미한일 북핵수석대표들은 서울에서 만나 협의를 갖습니다. 이번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는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리는 것으로 새로 취임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미한, 한일, 미한일 협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미한일 3국 차관 협의도 이르면 다음 달 둘째 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회동하는 방식으로 당초 6월 초 개최가 유력했지만 셔먼 부장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일정이 다소 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일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차관급 협의는 지난해 1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게 마지막입니다. 세 나라 차관들은 북한의 도발 대응 방안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의 공조 확대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중하순께 워싱턴 DC와 도쿄를 연이어 방문하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각각 미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나라 외교당국이 관련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외교장관 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양국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최근 미한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 이행 상황을 챙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냉각된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될지 주목됩니다. 미한일 공조는 국방 분야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다음 달 10일에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세 나라 국방장관은 올해 2월 전화회담을 한 바 있으나 대면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아 이번에 성사되면 약 2년 반 만입니다. 다만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핵 위협을 실질화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세 나라의 대북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일 갈등이 여전하지만 앞으로 3국 차원에서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 강화를 구체화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은 있어야 하고 또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느냐. 3국 간의 군사연습으로 진행되는 것은 중국 차원에서도 상당히 반발을 할 수 있겠지만 방어용 기재로서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3국 간의 뭐 기구화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미한일 릴레이 외교는 다음 달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절정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자 회의지만 윤 대통령 취임과 북핵 위기를 계기로 미한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이 약식으로라도 열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일이 공조를 강화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방안을 찾긴 힘든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그쪽으로는 한미일이 작동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실질적인 핵 그 억제하는 능력 향상 측면에서 한미를 작동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미한일 삼각공조 강화가 북중러의 밀착을 한층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일 대 북중러라는 대립구도가 단순한 진영구도가 아니라 자국 이익을 위한 복잡한 셈법 속에서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전병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북한을 옹호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와 함께 한국 또한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려는 행보를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이 되는 한국에 대해서 더 협력을 강화하면서 가능하면 한미 안보 협력이 좀 더 긴밀해지는 것을 좀 억제하려는 그런 대응도 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대북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각되고 있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 현상이 기존의 역사 갈등에 더해져 한일 관계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과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 강화에 동의했던 전례에서 벗어난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각국도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프리 프레스콧 주 유엔 미국 부대사는 26일 불법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책임을 부과하려 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레스콧 부대사는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예상과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집단 행동 전례들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레스콧 부대사는 2016년과 2017년에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결의안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북한 행동을 규탄하고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결의 2270호를 채택했고 같은 해 5차 핵실험 때 결의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2017년에는 북한이 두 번에 걸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하자 결의 2371호를 통과시켰고 6차 핵실험에 대응해 2375호를, ICBM 화성 15형 발사에 대응해 2397호를 채택했습니다.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프레스코 부대사는 올해 북한의 다수의 ICBM 발사 이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또 다른 결의안을 위해 초안을 회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다른 국가들을 포함시키고 유연하게 진행하고자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무난 협의에 관여하길 거부했다며 이 같은 의사 진행 방해는 북한이 또 다른 ICBM 발사에 나설 경우 추가 제한을 가하자는 안보리의 2017년 공약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유류 트리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프레스코 부대사는 과거와 달라진 점은 몇 번이고 계속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스코 부대사는 이번 부결로 북한은 더욱 마음 놓고 긴장을 고조하는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려는 모든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 깊은 유감과 비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유엔 대표부는 26일 트위터에 북한의 불법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안보리 제재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13개 다른 이사국들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 위협에 대응해 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를 비롯해 북한의 ICBM 시험 재개는 심각한 긴장 고조라면서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가하고 책임을 다할 것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 회원국이 안보리를 침묵시킨 것은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대사는 트위터에 오늘 안보리는 이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맞서는 데 실패했다며 거부권은 북한 정권을 보호하고 북한이 더욱 무기를 확산하도록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고 다시 단결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들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했습니다. 페리트 호자 유엔 주재 알바니아 대사는 27일 트위터에 언제 2개국이 13개국의 의견을 무효로 하는가라며 불행히도 어제 일어났던 일과 같이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인질 잡혔을 때 그렇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된 도발, 군사화, 확산 정책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알바니아 대표부도 공식 트위터를 통해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 무기와 확산 정책이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을 규탄하는 문서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 위반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임이사국인 노르웨이도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는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안보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안보와 인도주의 상황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심각한 행동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부는 북한의 현재 행보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자국민의 이미 대단히 심각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비상임이사국인 케냐도 유엔 대표부 트위터를 통해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고 밝히며 아무리 멀리서 일어나는 갈등 고조 상황도 케냐 국민들의 발전과 안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주요 국가들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했습니다. 유엔 주재 캐나다 대표부는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고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해체하는 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최근에 대북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실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덴마크 대표부는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2022년 북한의 전례 없는 수의 ICBM 발사들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제재 강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리텐슈타인 대표부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개탄한다며 유엔 총회가 거부권 결의안에 따라 이 문제를 이어받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텐슈타인 주도로 지난 4월 26일 유엔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 총회에서 해당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다음 달 8일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안보리 대북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유엔 총회 본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 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결의에 따른 조치로 이 같은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이 압둘라 샤이드 유엔 총회 의장은 안보리에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신규 대북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총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샤이드 의장은 27일 서한을 통해 오는 6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유엔 본부에서 총회 본회의를 소집한다며 지난 26일 열린 안보리 제9048차 회의에서 두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관해 토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는 26일 북한의 지난 3월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마련한 새 대북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새 결의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샤이드 의장은 서한에서 의장이 한 곳 혹은 그 이상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시 업무의 기준 열흘 내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회원국 간 토론을 개최하도록 결정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 76-2625를 근거로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유엔은 5개 상임이사국이 특정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 출석해 반대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관련 결의는 2년 전부터 논의도 왔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 뒤 추진된 안보리 결의가 무산된 뒤 급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이 공개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유엔 회원국이 토론하는 유엔 총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중 미러 갈등이 악화되면서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독자 제재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제3자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7일 VOA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결의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향후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더 이상 만장일치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각인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의 경쟁에서 북한을 자산으로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한국,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임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중러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미중 미러 관계의 급격한 악화가 북한의 영구적인 핵무장국 지위를 막겠다는 목표를 비롯해 다른 쟁점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해도 여기에 강력히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오랜 노력의 측면에서 큰 변곡점으로 비핵화에 대한 작은 희망마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우려했습니다. 26일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 주도의 추가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13개 이사국은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제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의 어려움만 가중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미중 밀어 관계 악화 속에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비호가 지속되면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핵실험의 경우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중앙정보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지정학적 여건이 북한의 우호적인 상황이라며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ir geopolitical environment was favorable for North Korea because Russia and China were just not going to be helpful.
테리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 국가는 북한의 최근 ICBM 발사에 대해 비난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행태는 대북 관계보다는 현재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문제와 관련한 금지선이 더는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도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반복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추가적인 국제사회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북한 정권을 또다시 보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나라는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결의안 수위를 완화하고 더욱 강력한 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를 부인하고 북한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 지정을 반대함으로써 북한의 변호인처럼 행동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추가 도발에 더욱 대담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이번 결정이 북한을 향해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보호할 테니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도 괜찮다는 청신호를 준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ven though they've used COVID-19 as a pretext, I believe that that's simply opportunistic because
워츠 전 위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코로나 확산을 추가 제재 반대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각각 타이완 문제와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대미 긴장 관계가 반영된 결정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표결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강력한 발언이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이루어졌다면서 중국이 러시아 관련 결의안 표결에서는 기권을 행사했지만 북한 문제에서는 거부권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한 금지선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이 포함됐었지만 이제는 핵실험만 남은 것 같다면서 핵실험은 너무 나간 행동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감행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결의를 지지하도록 압박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가 새로운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안에도 거부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인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내용을 놓고 길고 질질 끄는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핵실험을 비난해야 한다는 당위에 따라 5개국이 모두 지지할 수 있는 초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콤 전 분석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보다 완화된 추가 제재를 압박할 상당한 지렛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대량 살상무기 목록을 형식적으로 남아 제재에 추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무역과 해상운송에 대한 제재 강화는 다소 가능성이 떨어지고 사이버 제재는 받아들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독자 제재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의 스미테리 국장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 특히 불법 금융거래에 협조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관과 은행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This is where, you know, a lot of sanctions advocates talk about secondary sanctions.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대북 제재 강화법 등 북한의 금융망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과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주문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미 미한일 3자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정보 협력에서 미사일 방어망에 이르기까지 3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테리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왓츠 전 위원도 미국 등 각국의 독자 제재와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불법 금융과 무역 부문에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as an alternative, those are in all likelihood be ratcheted up.
구체적으로는 부결된 결의안에 포함된 북한의 담배 수출 제한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은 세계 담배 암시장의 주요 공급원으로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파트너들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에 대한 다국적군의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활동을 단순히 보고하는 차원을 넘어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동맹국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고 B-52, B-2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며 북한 인접비행 등으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한 정보 활동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한국 등 마음이 같은 국가들과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독자적으로 더 새롭게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지금 남은 가용한 유일한 방법은 북한 정권의 안정과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북한은 자신들의 최대 목표인 정권 보존을 위해 핵무기를 원하는 만큼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붕괴 위험을 감수하고 핵무기를 유지할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지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에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고 미국 관계는 강대강 대결만 남은 것인지 한반도 정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지난 22일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중이던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현대차 그룹 회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헬로우라고 말하고 잠시 뜸을 들인 뒤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전날인 21일에도 있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마치고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진심이고 진지한지에 달려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워싱턴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시 박사는 이 같은 언급은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Strategic patience policy, the Obama...
전략적 인내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돌아섰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북 억제를 강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이번에 채택된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1년 전 워싱턴에서 발표된 바이든 문재인 정상회담 당시 성명과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성명에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을 받아들여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한반도 비핵화에 필수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확장 억제, 미한연합 군사훈련 확대,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조치를 조목조목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정책 선호에 대해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강경책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the same stance on North Korea. I don't agree that it is a tough stance so much as it is.
바이든 행정부가 1년 이상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했지만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미사일과 대남 핵 공격까지 위협한 데 따라 대북 군사적 억제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2018년 채택된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사라지면서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은 희미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북 관계는 당분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 대응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 to test. They may even do nuclear tests. They may even do provocation.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 위원장은 내심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 중 모종의 대화 제의나 유화 제스처가 나올 것을 기대했을 수 있는데 아무런 언급이나 신호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당분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은 불가피하고요. 핵능력 고도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 대남 대미 압박, 이 행보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전망도 어둡습니다.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모색했던 전임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눈치를 보는 유화적인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당분간 남북 대화가 재개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국제 정세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정 구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박 5일간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시키고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지지하고 미국, 한국, 일본 관계를 강화시켰습니다. 동북아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대 미국, 한국, 일본 대결 구도가 강화되면 한국은 운신의 폭이 작아지고 중국의 협력을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향후 1년간은 미북 또는 남북 관계에서 이렇다 할 대화나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두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가 없어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북한은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할 ICBM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1, 2년간 더 시도하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공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확장 억제를 한국한테 제공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 능력은 확장 억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MD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섞어서 놓는 것.
또 다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서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제재와 군사적 조치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와 군사적 조치로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켄고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목표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No tactical strategy to actually get into a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또 다른 변수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과 북한 코로나 사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조한범 박사는 지금이라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하노이에서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를 중심으로 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의 상황 조치의 컴비네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은 몇몇 성과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남겼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을 반복할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함경북부 오전부터 밤사이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3도, 낮 26도, 양덕 아침 8도, 낮 24도, 신의주 아침 13도, 낮 25도, 구성 아침 11도, 낮 2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기온 22도, 강계 아침 9도, 낮 24도, 기천 아침 9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24도, 개성 아침 11도, 낮 25도, 사리원 아침 12도, 낮 26도, 신계 아침 10도, 낮 2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 아침 14도, 낮 28도, 장전 아침 15도, 낮 27도, 평강 아침 8도, 낮 2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그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10도, 낮 28도, 장진 아침 4도, 낮 18도, 청진 아침 11도, 낮 16도, 김책 아침 12도, 낮 2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 아침 6도, 낮 19도, 김영권 아침 3도, 낮 17도, 삼지연 아침 2도, 낮 1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5에서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미터, 먼바다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과 떠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라고요? VOA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뉴스를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북한이 모든 사거리에 걸친 다목적용 체계를 점점 늘리면서 전례가 없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들은 북한이 핵 역량을 진전시키고 다양화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평양 섬나라들과 다자 안보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던 중국의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30일 피지에서 열린 제2차 중국 남태평양 섬나라 10개국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안보 무역 합의를 시도했으나 일부 국가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몇 개 나라가 이견을 보였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AP는 미크로네시아 측이 이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다른 태평양 섬나라 정상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이 같은 합의가 냉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지도 중국과의 협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피지는 26일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돈바스 지역 내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것이 러시아의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29일 프랑스 매체인 TFI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러시아가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도네츠크와 루한시크의 해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돈바스 내 영토를 러시아와 합병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합병에 관한 것이 아닌 주권국가인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인민공화국의 요청에 따른 군사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요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 유엔 현장 제51조에 기초한 것이라며 우리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영토적 보존선을 복원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9일 러시아의 침공 이래 처음으로 수도 크이우 밖 현장 다사차 하르키우시를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는 점령군에 의해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면서 검게 그을리고 반파된 아파트 건물들이 러시아가 대포를 발사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착륙한 동쪽과 북쪽을 향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미 하르키우 전투와 크이우 전투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미래와 자유세계와 가졌던 모든 종류의 문화적 연대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 당국의 노고를 취하하면서도 지역 보안보당국 SBU 지도부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를 비판했습니다. 동유럽 국가인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은 러시아와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29일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뒤 기자들을 만나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극도로 유리한 천연가스 거래 합의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세르비아에 매우 유리한 주요 내용의 양측이 합의했던 점이라며 우리는 세르비아의 이익에 잘 부합하는 3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핀란드와 러시아의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8일 아제르바이잔 방문 뒤 귀국길에서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불행히도 우리가 핀란드와 스웨덴 대표단과 가진 회담은 기대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프 에르도안이 터키 공화국의 수장으로 있는 한 우리는 터키를 테러를 지지하는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는 데 대해 예사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자신들이 테러단체를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장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5월 31일 화요일 VOA 새벽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